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이 성화에 관한 실제적인 명령을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걸 봅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 말씀들은 마치 우리의 몸뚱아리가 죄의 근거고 그 뿌리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표현하는 죽을 몸, 너희 지체 이렇게 표현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성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오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죽을 몸이라고 표현된 이 말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물질에 관한 것을 죄악시하는 적이 없습니다. 죄란 하나의 경향입니다. 죄란 경향이지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 우리의 육체 혹은 세상의 어떤 물질, 자연계를 죄악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도 자연계가 있을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갈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자꾸만 정신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 이쪽만 거룩하고 이 형이하학적인 것, 이 피지컬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본성적인 그 오해를 갖고 있는데 아마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왜 죽을 몸이라고 하는가? 이 몸뚱아리가 그 죄의 뿌리라든가 근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죽을 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시적인 가치와 불완전한 그 어떤 영역을 묘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린 이 표현 속에서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말과 그 다음 같은 13절 하반절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두 비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죄한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 우리 인격, 우리의 존재는 어쨌거나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여튼 구원을 얻은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소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팔다리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이 죄 아래 다시 가진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잠시 현혹시키고 잠시 실패케 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지체와 자신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죽을 몸이라고 표현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비진리와 죄악된 것에 우리를 맡기지 말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불의의 제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도둑질을 했거나 강도질을 한 제물, 말하자면 범법한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제물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즉 이 세상의 한시적이고 제한된 그리고 영원치 않은 헛된 가치를 의미하기 위해서 불의한 제물이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대조를 봅니다. 이 불의한 제물과 참된 제물, 참된 것은 영원한 가치를 말합니다. 근데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영원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은 이 세상의 가치를 추적하거나 이 세상의 재물을 목표로 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9절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재물들이 그것 자체로 범법한 것이라든가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과 진리라는 것과 대조될 때는 불의하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영원한 것에 맡기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을 죄로 죽을 몸에게 순종치 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로 죽을 몸이라는 건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는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 영원한 진리가 아닌 것에 나를 맡기는 그런 원리들을 대표하는 것을 죽을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결단고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 그렇게 나오는 건 뭘까요? 3절인 하반절에 있는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합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어디에 나타나죠? 그들은 서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죽은 결과입니다. 마치 고기가 썩은 것 같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숨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인간을 살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그때부터 표현을 우리가 육신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육신에 있다는 건 영이 죽어 있다는 뜻이지 육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혀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세상 답답하죠. 창세기 6장 1절 보시면 이제 홍수를 내리기 직전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기서도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도 진리도 거룩함도 연결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신령해지면 육체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란 인간의 존재 중에 분명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근데 이 육체가 거룩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 썩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공급을 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과 진리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죄에 의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즉 죄가 그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을 묘사할 때는 성경은 육체라, 육신이라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육체가 악하거나 죄의 근거거나 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치 이 세상을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죄에게 내어 맡기는 실수가 없어야겠더라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 이걸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성화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생각이 안 나는 것, 죄악된 것이 생각이 났다 할지라도 어떤 거룩한 생각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내 속에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그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나를 장악하여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며 혹 일어났어도 그걸 시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거룩한 힘으로 붙잡아 매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화라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지만 그 승리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것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 6장 12절 이하도 이겁니다.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싸움입니다.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 중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성화를 가르치는 책을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이런 것이 있어서 일일이 다 나열을 할 수가 없고 많은 책들에 이런 사상이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성화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늘 실패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의 소원이 있고 노력을 하지만 실패하는 현실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답을 이렇게 제시한 걸 만날 겁니다. 왜 사탄과 직접 싸우려고 하는가? 왜 네 자신이 싸우는가? 싸움을 포기하라. 그건 네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싸움이다. 주님을 앞세우라.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시게 하라. 이런 권면을 여러분이 여러 책에서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이게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화를 기도해서 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우리가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방패를 들고 신발을 신고 칼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승리를 입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투를 할 무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갖고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이 포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이 싸움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을 포기하고 이 싸움을 외면하고 혹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성화에서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신자들은 이 싸움을 내가 무장을 하고 할 싸움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대신 싸우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기대를 해서 우린 끊임없이 이 싸움을 전투가 일어난 데서 도망을 가서 기도원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이 싸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싸움이지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이 세상의 유혹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길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거룩한 것이 와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다 몰아내고 여러분이 거룩한 생각만 갖고 희열과 기쁨과 감사만으로 충만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화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얻어걸리는 게 뭐죠? 내가 거룩한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적인 유혹이 나를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실제 생활이 늘 어떻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거룩한 곳으로 끌어가 주십시오. 끌어가 주세요. 끌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죠. 가면서 빨리 잡아주세요. 빨리 잡아주세요. 안 잡은 건 주님 책임이에요. 난 몰라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어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도 이기지 않고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고시도 파러 가지 않았어요. 저는 광만 팔려 그랬어요. 광만 팔게 해주셨던 걸 제가 왜 쳤겠어요. 그러나 광을 안 주시니까 제가 쳤지요. 망했지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안 도와주셨어요. 제 책임 아닙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성화를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주님께 자꾸 책임을 묻고 내가 한 번도 그 일에 대하여 실제적인 결정과 실제적인 내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를 도와주신 적이 없다는 섭섭함과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일쑤입니다. 이것만큼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죄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처음엔 달지만 쫓아가면 어떻게 망하는 것인가를 잠시만 놀고 온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음엔 그걸 여러분이 물리쳐야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 보고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이러면 공부 안 하는 애들 쳐놓고 공부하기 싫다 그러는 놈이 없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책상이 더럽더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책상을 정리를 하고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손톱이 더럽더라. 손톱을 깎고. 그러니까 배가 고파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보니까 부신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잤지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늘 변명입니다. 나는 집으로 올라고 그랬는데 친구가 한 번만 하고 가자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가려고 오락실에 들어갔는데 하이 옆에서 놀리는 바람에 이 나를 뭘로 알고 그래서 책가방을 맡기고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12시가 돼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 들어오지도 못하고 안 하는 애들의 변명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판정을 내려요? 네 진심을 내가 알았다. 넌 얼마나 속이 상했었겠느냐. 그만 자고 내일부터는 그럼 책가방을 맡기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돈을 두둑히 주마. 이러는 부모가 있어요? 뭐가 어디래? 뭐? 안 갈라고 안 갈라 그랬는데 등가죽이 벗겨지게 두들겨 패가지고 다음부터 오락실만 쳐다보면 이 몽둥이가 생각나라 너. 오락실! 몽둥이! 한 번만! 그냥 껍질이 벗겨지는 엄마의 손톱! 그래서 오락실로 이렇게 가려다가도 아이고 등가죽이 벗겨지는 것보다 에이 내가 한번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애들이 오락실을 지나가도 왜 애들은 오락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이성미만 그딴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화를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이 행해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핑계되지 못합니다. 기도했다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안 그러려고 했었다는 걸로도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두 가지 결론을 이제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 대신 성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싸움을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해내야 됩니다.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악문 분명한 냉정한 자기 판단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여러분이 조심해 보실 건 이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칭의입니까 성화입니까? 성화입니다. 칭의는 우린 이미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그 신분과 운명이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얻은 것이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쫓아가야 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이 싸움을 주님께 갖다 놓고 대신 해달라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 성화의 길을 여러분이 포기하시거나 오해하시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되기까지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고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운명과 신분을 이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겁니다. 이 싸움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일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신분은 불변합니다. 우리는 잠시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아 넘어가는 가장 보편적인 그 방법이 뭐냐 할 때 사소한 일로부터 잡혀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큰 싸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생각만이 꽉 차고 한 번의 실수도 없는 것을 자꾸 소원합니다. 성화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않도록 싸우십시오. 작은 일에서 지지 않도록. 전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빼앗겨서 결국 전체를 빼앗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으로 갑시다. 두 가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죠? 이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탐욕들인데 이걸 왜 우상숭배라 그러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을 기뻐하는 것 이외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다 우상숭배인 겁니다. 결국 성화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 기뻐하는가, 그 기쁨을 제대로 아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신자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끊임없이 신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 이제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해줬으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하나 해주십시오. 그 하나가 뭐냐? 이 세상에서의 어떤 헛된 것이라고. 신자들의 기쁨은 그가 하나님을 안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영광의 신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놓고 무슨 요구가 있나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인간이 어리석게 실패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아주 교묘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엉뚱한 생각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분이며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가장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을 안정시키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 믿음을 따라 인내하는 길에서 이탈시키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시험, 그 첫 번째 시험도 그 시험의 원리가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라 그랬다.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하고 같게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불공평하시구나.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성화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만족성, 충족성을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결국 그 싸움을 여러분 안에서 해놔야 됩니다. 모든 죄의 유혹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것 외에 이 세상의 것도 얼마나 즐겁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만으로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이 싸움을 이기는 싸움,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분명히 확인하셔서 세상이 거짓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알아내셔야겠고, 안 것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같은 것이 두 번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진리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경험해서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으로 고달픈 겁니다. 하나를 경험해서 알았으면 열 개를 경험하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 있어야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도마는 어떻게 확인했죠? 손을 내밀어 그 옆구리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야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왜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할 것 중에는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진리와 허락하신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걸 일일이 확인하고 가지려면 몇 개 못 가집니다. 몇 개 못 가지. 여러분 평생에 경험해서 가질 수 있는 것 10개나 될까 말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10의 10승도 넘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유혹과 뿌리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물리치십시오. 그걸 물리치기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써 뿌리를 뽑아내십시오.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신자된 영광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사실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면 마땅히 승리해야 마땅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친 말씀대로 순종케 하시옵소서. 혹 실패하더라도 곧 돌아오게 하시고 실패를 통하여 주의 약속의 진리됨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누리며 간직하며 이겨내는 강한 신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